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세기가 막 시작될 즈음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한 권의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유럽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책은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이자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17년간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사실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이 책명, 이 이름, 이것은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동방의 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의 원 제목도 세계의 서술, 세계의 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14세기 유럽 전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르코 폴로가 지은 이 동방견문록이 일반 대중에게는, 서민들에게는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동방견문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직 유럽에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량으로 책을 만들 수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성경에 버금갈 만큼 많이 팔렸다, 이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따져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동방견문록 제3권에서 마르코 폴로는 지팡구라는 이름의 섬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팡구는 황금으로 뒤덮인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왕이 사는 궁궐은 온통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황금으로 덮여 있고 진주를 비롯하여 각종 진귀한 보석도 듬뿍 쌓여 있다.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소개한 이 지팡구라는 섬나라, 오늘날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동방견문록 내용과 또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여행한 그 이동 경로를 근거로 해서 지팡구라는 섬나라, 오늘날 일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요즘 아주 첨예하게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곳이죠, 센카쿠 열도에 있는 어떤 섬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섬인 인도네시아 자바섬이 지팡구라는 섬나라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방견문록이 유럽에 나온 지 약 200여 년 후에 마르코 폴로가 소개한 지팡구라는 섬나라가 인도다, 인도일 것이라고 굳게 믿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요. 콜럼버스는 마르코 폴로가 소개한 지팡구 황금의 나라가 인도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서 이 지팡구 황금의 나라 인도를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492년 10월 12일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하죠. 하지만 자기가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도착한 이곳은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소개한 그 지팡구 인도의 서쪽 땅일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황금을 찾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 콜럼버스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세계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 동방견문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인도의 마발 지방에는 한 시장을 둘러보다가 마귀상을, 악마상이죠. 마귀상을 하얗게 칠하고 있는 어떤 도공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사를 비롯해서 선한 존재는 무슨 색? 하얀색이죠. 악마를 비롯해서 악한 존재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고 칠하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백과 흑으로 대비시키는 거 이게 보통이지.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마귀를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하얗게 칠하고 있는 도공의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마귀상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겁니까? 그러자 도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마귀인 이유는 자신이 마귀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얗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마귀가 안내한 길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그제서야 마귀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째, 마귀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둘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1절로 2절,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수가 다음에 주리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4장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읽은 저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저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근본적으로 유혹하는 존재. 근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잘 보여주는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가 나온 세계적인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지은 소설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이 가진 능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피하지 않고 있느냐? 어서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의 상상력이 동원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런 존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느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어떠셨다고요?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극도의 허기심, 극도의 허기짐, 극한의 배고픔 속에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까지 배고픔 때문에 힘드셨을 리가 있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다음에도 뜰하셨을 거야. 까딱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러므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다음 예수님의 상태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허기진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3일 정도 지나니까요, 사람의 얼굴이 밥이나 빵으로 보였습니다. 신기하죠? 진짜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밥이나 빵으로 보여요.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제 눈앞에서 초코파이하고 사이다가 보였어요. 오리온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칠성사이다 뭐 이런 소리 들렸어요. 진짜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지만 일주일 이상 열흘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겨운 상태에 계셨는데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될 때, 더구나 하나의 질병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연속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나에게 덮쳐올 때,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구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거듭된 사업의 실패로 인해 낙심될 때 마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봐라, 남들은 예수 믿고서 사업에 복을 받았다, 물질에 복을 받았다 자랑들을 하는데 어째서 너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냐? 아무래도 너한테는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아. 신앙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마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합니다. 너는 안 돼. 너희 가정 안 돼.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가정 그거 다 따로 있는 거야. 너희 가정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너희 가정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의 힘들고 연약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이름을 앞장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자.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마귀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묘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마귀의 유혹은요 가면을 쓴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절로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날에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저기 있는 것처럼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보라. 이런 시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보라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한 첫 번째 시험에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앞에 음식이 딱 놓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침착하게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급하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3일 굶어서 뭐 안 된다는 말이 있죠? 3일 굶어서 도둑 모르십니까? 예, 3일 굶어서 도둑 안 된다는 예, 도둑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앞에 음식이 놓이게 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사람이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보호식을 먹지 않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냥 일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 중에서 40일 혹은 40일 이상 아주 오래 금식한 다음에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40일 정도 금식을 했으면, 그렇게 장기간 금식했으면, 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링거를 맞고, 그리고 보호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식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일반 음식을 먹었다가, 예, 생명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한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은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간교한 흉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경우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가지고 있는 시커먼 속내를 감춘 채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소개한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하얗게 감춘 채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내용, 우리를 유혹하는 진짜 내용, 우리를 유혹하는 진짜 내용은 이건데 요 내용을 싹 감춘 채 아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가면을 쓰고 거짓된 모습으로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국내 국외에서 제작한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는 광고의 한 장면인데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화면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약간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담배회사에서 제작한 광고예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것이 사람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은 싹 감춘 채 마치 담배가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활짝 웃고 있는 미녀의 모습, 그 다음에 해피, 럭키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누가 봐도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진짜 내용을 싹 감춘 채 다가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가면 쓰고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교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12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인데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시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시험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그 다음 저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보세요.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세 번째 시험 마찬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확실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가끔씩, 그런데 가끔씩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얼마나 대단하냐,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의 열리는 깊은 성도나 목회자 중에서도 지나치게 마귀 자체에다가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 잘못된 신앙의 자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역사, 마귀의 특징,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잘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이 마귀로 충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은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그 어떤 마귀의 시험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영화죠. 영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팍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여주인공 마리아 선생님 방으로 죄다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무섭고 두려운 때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는 거야. 푸른 초원, 하늘의 별, 장미 꽃잎에 맺힌 빗방울,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을 수가 있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정말로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밤에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좋은 것이 가득하니까,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만 가득 차 있으니까 무섭지를 않은 거지.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함을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